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즉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새로 파놓은 자신의 바위 무덤에 모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3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것을 본 세 여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안식일이 끝나자 곧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삽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어서 향품을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었기에 그날에는 무덤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음 날 곧 일요일 동이 트자 곧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으니까 일요일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는 벌써 돌아가신 지 날수로는 3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으로는 36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물론 시체가 이미 많이 부패한 이 시점에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돌무덤에 바위문을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헌신의 행위는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합당한 장례를 치루어 드림으로써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하자 깜짝 놀랍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앉아 있었던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청년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천사는 먼저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인들을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도다. 누가 복음을 보면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하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죽은 것으로 끝났던, 그렇게 보였던 비극적인 이야기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어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너희 앞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내가 죽지만은 살아난 후에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사는 주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특별히 자신의 수제자로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지내셨던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무려 다섯 번이나 8장에서 9장에서 두 번, 10장에서 14장에서 다섯 번이나 죽은 후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심히 놀라서 떨며 무덤으로부터 도망갔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히려 두려움을 자아낸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이제는 이 여인들조차도 복음을 믿지 않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정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믿었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자나 당하는 끔찍한 십자가형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온갖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남은커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 슬프고 괴로웠고 실망하고 낙담했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슬프고 실망하고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혼동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 앞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 앞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이 소식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에 종종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진정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무덤이 예수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사망을 피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5장에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는 일시적일 뿐이다, 제한적인 것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 세상에서만 일시적으로만 권세를 부릴 수 있다. 사망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조롱한 것 같이 우리도 사망을 쳐다보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에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너는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가 없다고. 네가 아무리 나를 독침으로 쏘아도,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4절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날에는 사망, 너도 죽음과 같이 사단과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네가 웃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내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천사의 말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 차원의 인간성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좋은 도덕 윤리 체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좀 더 선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의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된 소식,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동행하고 계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소식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소식이라면 지금 너희 앞서 가시나니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잘 아십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큰 위기를 만나면 다 흩어질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부인한 후 나가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로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도 다시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신 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다고 앞날의 모든 것이, 앞길의 모든 것이 다 좋고 순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찬송가 497장 부를 때 우리가 고백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겁낼 것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앞서 가시나니 하는 복음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진정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직장과 일터가 내달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주님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가 전한 세 번째 기쁜 소식은 미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줍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걷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죄한적이지만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던 곳에서 곧 주님을 만나리라.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서 며칠을 지내셨습니다. 거기서 배우리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거기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잊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배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온 교회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온 캐톨릭 교회가,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천국의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물론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매기도 합니다마는 흰 양복에 흰 넥타이를 맬 수 있습니다. 찬송가 291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며칠 후면, 정말 며칠 후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먼저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메시지는 당시나 지금이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뒤집어집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미 살아났다. 지금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 나중에 그 주님과 주님을 반드시 배울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정한 삶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이나 무덤 벽을 통과해서 나가시는 것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물론 빈 무덤 자체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먼저 오늘 여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머지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이나 되는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설득력이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열두 제자 모두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명이 순교당하고 나머지 한 명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진 것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영의 눈이 뜨여서 그거를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영적인 것들은 과학만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논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면서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나도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른 많은 것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부활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다면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로부터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온갖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자신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것 믿었고 나중에 주님을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거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아주 외우기 쉬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서 사망의 권세에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배울 날 고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지금은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삶에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